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 온 열방이 그의 영광을 볼 때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전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서원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온갖 충성 다 받아
주님의 십자가 우리 몸에 배어서 그 향기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우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저희를 지으신 이유라 믿사옵니다. 오늘 저희들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세상 속에서 내가 우상이 되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다른 일을 정죄하고 새로운 우상을 찾아다니며 살았습니다. 또한 세상 일로 욕심내며 근심하며 원망하며 다투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이정표로 삼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요 믿음의 삶이며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자로 이 세상을 이기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옵소서. 지금 이 나라에는 경기 위축으로 힘겨운 이들, 취업과 생계로 낙담하는 어려운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따라 참 제자로 저희를 세우셔서 아프고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로 저희를 삼아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 주님 안에서 형통함을 우리나라가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전쟁과 기후위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아프리카 국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이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로 열방을 뒤덮어 주옵소서. 기후변화로 초토화된 지구촌 곳곳에도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어 일상을 사는 감사와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저희 베이직 교회가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 기간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아는 지혜로 세상 곳곳에 묻별이 되어 빛을 발하는 베이직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2장 1절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받은 것이기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풍랑이 이는 밤바다를 항해하는 제자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나 풍랑이 이는 갈릴리 호숫가 위를 걸어오신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풍랑을 보고 빠져드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일렁이는 파도를 보지 않고 저희들이 파도 너머에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이 험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때로는 평강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한 내용이에요. 이 예루살렘 회의에 관한 내용은 뭐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다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는지. 비록 이 본문이 논란이 좀 있긴 해요. 꼭 그때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문제라든지 특히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헬라인들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 이 문제에 관한 결론을 냈던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 임했던 바울의 입장, 그리고 어떻게 그가 그 자신의 의견을 복음에 입각해서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이 문제를 이겨냈는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14년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바나바의 소개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 후에 14년이 흘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회심한 이후에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년 만에 올라간 이 예루살렘에 혼자 가지 않고 바나바와 또 디도를 데리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바나바는 누굽니까? 바나바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멘토와도 같은 사람이에요. 회심하고 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바울은 회심 이후에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는 철저한 변절자로 손가락질 받았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과연 저자가 과연 회심한 것이 맞나?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핍박하던 자가 혹시 신분을 속이고 들어온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가진 자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랬던 그를 어쨌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이고 또한 다소와 이런 곳에서 이름 없이 지내는 그를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도록 부른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디모데 아닙니까? 바나바 아닙니까? 그 바나바를 함께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 온 것이죠. 같이 올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디도는 왜 데리고 갔겠어요? 그는 젊은 헬라인인데 그는 디도를 전도하고 나서 디도를 믿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나중에 고린도로 보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그곳에 보내서 본인 대신에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고 또 후에 이 디도는 그레테 교회를 감독하기도 했어요.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전도했지만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누구보다도 가까운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만남과 교제와 관계라는 것이죠. 이런 평생 가는 관계가 쉽습니까? 주 안에서 만나서 주님의 사랑과 열정으로 함께 사귀다 보면 그야말로 세상의 교제와는 다른 차원의 그런 교제와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게 여러분 복 중에 복이에요. 뭐 교회에서 만난다고 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제자와 같은 사람을 낳아보십시오. 전도해서 그 사람이 세례 이르게 하고 그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점점 양육되고 그리고 점점 성령 안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는 일생 동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믿음 안에서 어쩌면 다윗과 요나단보다도 깊은 관계를 경험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겠죠. 바울은 그런 동역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그에게 허락한 것이죠. 이때 지금 14년이라고 표현되지만 대개 지금 AD 49년으로 주후 49년쯤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건 그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예루살렘 그 복음의 본 고향에서 한 번 더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4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이 표현을 통해서 교회란 하나라는 것, 교회의 하나됨, 공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는 교회를 통해서 전도받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에 파송을 받지도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별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인정했고 그 교회의 권위를 충분히 그가 하나됨을 통해서 그 교회의 권위를 힘입겠다는 것, 드립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졌기 때문이죠. 내가 뭐 당신들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직통 계시받은 자야. 당신들이 내 사도 되는데 뭐 나한테 힘을 써준 게 뭐 있어?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무슨 대단한 환상을 보았다거나 직접 음성의 계시를 들었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개인적 주관적 체험이 있고 나면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를 잘 않습니다. 본인이 이제는 뭐 예수님 자리에 가 있는데 무슨 교회가 필요하냐는 그런 이 교만한 태도를 보이기가 쉽죠. 그래서 결국은 이단으로 빠지거나 결국은 사이비 종교로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강력한 개인적 체험이 있었고 성령 체험이 있었지만 그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의 권위를 충분히 인정하고 사도들의 권위 그 권위를 충분히 인정했다는 대단히 우리가 본받을 만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뭐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가 소아시아 교회 전도 1, 2, 3차 여행하는데 뭐 보태준 게 있습니까? 뭐 선교비를 후원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를 공격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연합과 일치라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교회 안에는 늘 시비와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있는 곳에 늘 그 진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유독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만 온 세상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공격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시비와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분명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가 풀고 매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그런 시비와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묶이게 되면 오히려 매이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면 잘 풀어나가게 되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가 연합과 일치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고 그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리와 이런 이방인처럼 여겨도 좋다. 교회 구성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단들이 다 가만히 들어왔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는 지금 계시를 따라 올라왔다고 말합니다. 자기 뜻대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는 걸음이라는 게 다 자기 원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덕이 되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계시를 따라간다는 건 어떤 거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죠. 그 뜻대로 가는 길은 때로 내가 원치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길은 절대로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못 가는 길입니다. 본성 죄인의 본성으로 갈 수 없는 길이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기도하면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그게 분명히 그리스도의 뜻이다. 주님의 뜻이다. 이건 분명히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확신이 들면 내 뜻을 꺾고 가는 것이죠. 그게 계시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따라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그 길이야말로 기도하고 기도해야 가는 길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길이고 그게 곧 계시의 길인 것이죠. 나는 이 길이 음성 들었습니다. 뭐 이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쉽게 휘둘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자신이 기도해보고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 점에서 사도 바울은 탁월한 분별의 영을 가진 사람이고 대단한 기도의 거인일 뿐만 아니라 그는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나중에 그가 사도행전 말미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뭐 선지 아가보 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만류하는 길이지만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밀레도에서 장로들하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다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이지만 이게 그리스도의 길이다. 계시의 길이다. 아버지의 뜻에 따른 길이다고 할 때는 모든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가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가라고 해도 못 가는 길이 또 있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이렇게 가는 길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가는 길에서 그는 아마 많은 생각을 하고 왔을 것입니다. 또 많은 기도 끝에 그는 내가 어떻게 내 입장,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예루살렘 교회와 갈등을 빚지 않을 것인가. 나름대로 그가 얻은 지혜,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결정한 것은 이걸 공개 석상에서 그냥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유력한 자들, 유력한 자들은 게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뭐 명망이 있거나 세상에서 힘 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유력한 자는 누굽니까? 주님을 끝까지 순종했던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들을 지칭하는 표현이고 또한 평생을 주님께 헌신했던 주의 종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지 이게 세상에 무슨 유력한 자들 그하고는 뜻이 다른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 교회 초대교회 유력한 자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나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을 말하겠죠. 그들에게 조금 사사롭게 이 일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방세계에서 전도를 해보니까 이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할 때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과 부딪히거나 서로 간에 충돌하는 일이 그렇게 공개 석상에서 확장될 경우에 오히려 안이감만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본인이 앞으로 이방인 선교나 전도를 위해서 행하는 일들에 이게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방인 선교의 특성, 이방인 선교의 열매, 이방인 선교의 어려움을 이렇게 잘 설득시킬 것인가 를 생각할 때 아 이거는 유력한 지도자들에게 우선 소상히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런 결정을 한 것이죠. 얼마나 지혜로운 분별과 결정입니까? 이 계시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영이 주는 계시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뭐 선교지에서 했던 그 큰 열매를 자랑하고 싶어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하는 게 더 내가 원하는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런 내 원을 이렇게 조금 절제하고 비록 사적인 자리지만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먼저 소상히 보고하고 그들의 이해를 먼저 얻는 게 온당한 방법이다 이런 길을 택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권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권위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모든 권위를 부정하라. 모든 권위의 원천을 부인하라.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순종해야 될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고 비굴하기가 아니라 머리를 숙여야 할 때는 머리를 숙일 줄 아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여기 보면은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는 말은 디도가 할례를 받는 편이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해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함께 공개적인 석상에서 회의를 하는데 얼마나 서로를 편케하는 일이냐 하고 적절히 타협을 종용하는 압력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표현이죠. 그들이 억지로 디도를 할례받게 하려고 했으나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말은 본인이 지켜야 할 바를 끝까지 지켜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디도가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면 디도는 순종할 사람이에요. 바울이 야, 디도야 아무래도 이번 회의에 좀 부드러운 분위기를 위해서 네가 할례 받는 게 좋겠다 한마디 하면 순조롭게 넘어갈 것 같지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한 분별력으로 이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끝까지 지킨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기준입니까? 이게 본질에 속한 것입니까? 이건 타협해도 되는 일입니까? 그걸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고통 속에 빠집니까? 지켜야 할 본질은 쉽게 타협하고 고집부리지 않아도 될 비본질적인 것은 끝까지 고집하다가 교회를 둘러 쪼개고 세서로 쪼개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오늘 바울은 그 점에 있어서 디도가 할례받는 것은 그건 양보의 문제나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안에서의 자유, 복음의 진리가 가지는 놀라운 능력, 그런 것들을 도로 빼앗아가고자 하는 그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형제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도 아닙니다. 사도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뭐 얼마든지 그는 할례를 받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공회의에서 이방인이 이 회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주장에서는 끝까지 맞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바울 입장에서. 그러나 그는 진리의 복음 위에 굳게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위에 굳게 섰기 때문에 인간의 권위, 인간의 헛된 권위, 인간의 가장된 권위에는 굴복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보통 우리가 뭐 권위 하면은 뭐 어떻게 자리가 주는 권위 아닙니까? 예. 그 자리가 주는 권위. 또 아니고선 본인이 억지로 내세우는 권위. 그런 것들로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자 하고 사람들을 짓누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디도에게 이렇게 할례를 받게 하고 헬라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에게 왜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계속되겠어요? 여러분 내 식대로 믿으라고 하는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식대로 믿으라고 하는 우리의 전통, 우리의 관습 그걸 정통으로 삼고 그걸 마치 복음의 본질인 양 내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건 본질이 아닌 것이죠. 뭐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꼭 마찬가지예요. 뭐 설교할 때 가운을 입어야 되나 뭐 안 입어도 되나 교회 뭐 본당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심지어 뭐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되나 어떤 사정에는 양해가 되나 십일조는 꼭 본교회 해야 되나 안 해도 괜찮은가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죠. 늘 그것 때문에 소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뭐 찬송가는 뭐 이게 뭐 여기 있는 찬송가만 불러야 되나 CCM 같이 불러도 되나 모든 것이 다 논란의 시비거리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약화되거나 복음의 능력이 제한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여러분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한 채 매여 있는 것이죠. 교단과 교파라는 이름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본인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끄럽게 깨지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만 위에 달아놨지 십자가에 그 뭐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이게 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원인은 간단하대요. 이 거짓 형제들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라고 아주 똑바로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서 무슨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도만 믿는다고 그게 구원에 이르냐? 어떻게 할례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어떻게 율법 전체를 지키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느냐? 유대인식으로 믿어야 구원받지. 그런 주장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주장을 하며 왜 또 그런 주장에 쉽게 넘어갑니까?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 복음의 진리로 충분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으로 부족하다는 느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되는데 이 십자가의 죄사함이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이 성경만으로 내가 과연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말씀을 믿지 않고 내 느낌을 믿기 때문에, 내 사고, 이성적인 사고나 내 경험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있다, 더 해야 한다, 내가 내 스스로 의를 쌓지 않으면 너는 구원에 이르기에 부족하다, 이런 말들에 너무나 쉽게 걸려드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부족함을 느끼죠. 나 자신을 돌아보면 구원받을 자격이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가 내 죄를 사했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느낌은 금방 그렇게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의를 더 쌓다가 그 의가 쌓이면 쌓일수록 조금 더 안심하다가 내 마일리지가 더 쌓이면 쌓이는 대로 조금 더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느낌에 속았다가 그래야 성령으로 시작한 구원이 결국은 문턱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좌절하는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우리 신앙세계 아닙니까? 그냥 믿음은 쑥 들어갈 길을, 믿음은 한 걸음에 달려갈 길을, 아니야 그래도 네가 뭔가를 좀 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네가 한 게 뭐 있어, 네가 성교를 가서 네가 무슨 금요 철야 기도를 했어, 네가 뭐 새벽 기도를 1년에서 적어도 그런 정도는 해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어, 뭐 이런 소리를 하면 아 사람이라기보다 누구나 흔들리죠. 그런 불안한 내 느낌, 여전히 나한테 남아있는 죄의식, 이런 것들을 교묘히 파고들어서 우리를 뒤흔들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는 거죠. 뭐 성경 공부한답시고 끌려갔다가 그냥 끌려가고, 기도 모임에 갔다 끌려가고, 무슨 선교사들 간증한다고 갔다 끌려가고, 무슨 간증 집회 갔다가 끌려가고. 여러분들 다른 집회 다니지 마세요. 그 시간에 성경 읽으세요. 이 교회 저 교회 집회 다니고 가야 무슨 소용 있습니까? 무슨 약 맞으러 다닙니까? 한 며칠 가면 뭐 약 맞은 것처럼 잠깐 기운이 몽롱했다가 또 약 기운 떨어지면 뭐 또 좋은 집회 없나, 좋은 거 없나. 여러분 좋은 걸 두고 맨날 가는 게 딴 데 가니까 그렇게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 시작했다가 잘 매듭 짓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뭐 이 자리는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만은 자기 느낌을 믿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느낌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고는 철저히 이렇게 망가진 회로예요. 그 회로가 말씀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의 상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이 주는 프레임워크에 갇혀서, 세상이 우리에게 그 덧씌운 덧뉘핀 패러다임에 갇혀서 그냥 그렇게 떠내려가는 것이죠. 그 틀을 깨지 않으면, 그 틀에 저항하지 않으면, 그 틀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단 말이죠. 교회는 세상의 틀 전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란 세상의 틀 전체를 새롭게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구원이죠.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복음이란, 복음의 진리란 죄사함,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이걸 여러분 굳게 믿는 것, 그게 반석 위에 선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음 위에 진리의 복음이라는 굳은 믿음 위에 서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무엇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도 이런저런 소리들이 들리겠지만 미동도 하지 않는 까닭이에요. 그래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한시도 그런 것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만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복음을 어떻게든지 변질시켜서 자기 스타일로 자기 식으로 자기 입장대로 믿게 하고자 하는, 아니 궁극적으로는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값주어 사신 그리스도인들을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것, 여러분 영적인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얼마나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준동하는지 아시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은 사람 하나라도 다시 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그들의 목적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자들 하나라도 더 끌고 나오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전쟁만 우리가 보고 있지만 영적 전쟁은 어떻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전쟁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에 이릅니까? 잘 마치는 사람이 쉽습니까? 유명하다는 사람들, 큰 교회 무슨 뭐 섬긴다는 사람들, 뭐 크나 작으나 넘어지기는 마찬가지지만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그는 세상의 그런 기준들에, 그런 가만히 들어온 선생들의 변질된 복음의 주장에 그는 조금도 곁을 내주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마음 지키는 일 아닙니까? 성을 하나 지키는 것보다 마음 지키는 게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언론의 보도 하나에도 흔들리고 그냥 우리의 마음을 하루 종일 뒤흔들어 놓는 것들 사이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굳은 진리의 복음 위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은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물결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진리의 근원이신 그분께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께로 되돌아가는 인생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게 사도 바울의 이게 태도요 자세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 유력하다는 이런 그런 명성, 그런 이름, 그런 평판, 이런 것들에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쉽게 흔들립니까? 그래서 뭐 다들 큰 교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큰 성가대 보면 은혜 받다 그러지 않아요? 뭐 성가대가 한 1,000명쯤 되면 은혜가 뭐 물밀듯 밀려옵니까? 우리 세 사람 서서 찬양해도 뭐 은혜가 물밀듯 밀려오더만. 뭐가 모자랍니까? 그런 것들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단에 세 사람만 올라가서 찬양을 해? 어떻게 이 교회는 성가대도 없어? 하도 시끄러워서 안 듭니다. 성가대. 뭐 음악하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집에서 찬양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실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의롭다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사람에게 믿음 좋다는 소리 들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혹독하게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누구를 비난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이 쌓는 의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자칫 잘못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요인이죠. 점점 신앙의 열린이 가면 이대로 과연 좋은가? 내가 예수님 말씀만 붙들고 가도 되는가? 뭐 더 있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베드로는 수석 제자를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 발을 씻기십니다. 나는 못 씻깁니다. 나는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주님 섬김 받을 그런 위인이 아닙니다. 예? 베드로는 이미 자기의 의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예수님께서 뭐 단칼에 뭐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발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제도로 성결함을 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단과 교회에 속한다고 더 성결해지거나 덜 성결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렸다. 당신이나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자주 발을 내미느냐에 달렸다. 단 하루라도 예수님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내가 나를 의롭게 하고자 하는 이 모든 내 의, 자기의, 이거야말로 나중에 가장 큰 화근이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바울이 그걸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형제들은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지키는 성결법 지켜야 된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에게 죄의식을 가져다 줄 뿐이에요. 죄를 이길 능력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만이 우리가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꾸 율법을 가르쳐서 점점 더 의로워진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킬 때 내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대단한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건 점점 죄의식을 가리고자 하는 노력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의 원천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지킨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킨 의를 전적으로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걸림돌만 되지 않으면 그분께서는 그분의 의로움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거침돌이에요. 우리 자신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남이 아니에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뭐나 된 것 같고 내가 뭐나 이룬 것 같고 내가 뭐나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자기의, 그 의의식, 죄의식을 상쇄하고 남을 만한 자기의의식,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욕을 얻어먹은 것이죠. 겉만 보면 바리새인만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바리새인만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합니까? 누가 모든 것에 십일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혹독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 자기의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 자체가 나쁩니까? 아니, 열심이 있어야죠. 그러나 예수님을 드러내는 열심이 있고 자기를 드러내는 열심이 있단 말이죠. 자기를 드러내는 열심은 죄의식을 상쇄하기 위한 자기의식의 발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잘 시작했다가 그 의의식이 발동해서 자기의를 점점 쌓고 내 노력으로 점점 더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자연스럽게 변절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본인은 변절했다는 생각 초라도 하겠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30년, 40년 종교생활을 하고 내가 변절자라고 하는 생각을 눈꽃만큼이라도 하겠어요.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에도 지금도 여전히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날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그냥 일일분이에요. 오늘 하루 일요일 양식을 못 먹었으면 오늘 그냥 거지로 사는 겁니다. 거지인 줄 모르고 사는 거지죠. 왜? 어제 먹었으니까. 어제 옷 입었으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 유력하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권위에 그런 뭐 그렇게 주눅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권위에 휘둘리거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아우,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저 사람은 영적 거인인데 무슨 거인이 있어요? 다 죄인들이지.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나에게 상관이 없다.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사도 되는 것, 내가 예수 믿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슨 목사, 장로, 무슨 그런 것들, 그런 스펙이나 직함이나 무슨 자리나 이런 것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무슨 5대째 신앙인이건, 무슨 당신 집안에 목사가 몇 명 배출됐건, 그런 거하고 당신하고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만 연결시키고 있죠. 인간만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 자부심이 자기 의의 아닙니까? 그 자부심이 남을 경멸하는 근거가 되지 않아요? 남을 차별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그제 예수 믿고 나서 무슨 예수를 안다고 저런 얘기를 하나? 그런 얘기를 하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은 사람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라고요? 사람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 보면 그건 열등감이 없어요. 아이, 그 정도면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 스펙이죠.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다만 흔들리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반석이 견고하지 않으면은 그냥 순식간에 열등감에 시달리고 순식간에 또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우쭐대고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조금 나보다 못한 존재가 있으면 그냥 눈빛이 달라지고 어조가 달라지고, 좀 나보다 또 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 말이죠. 굽신거리고 까닭 없이 주눅이 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했습니까? 예수님 열두 제자에 속합니까? 그가 무슨 예수님 사도들 앞에서 파송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는 것,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태도는 이런 태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권위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주의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권위주의자란 누굽니까? 권위 없는데 권위를 가장하는 자들이죠. 내 권위는 없으면서 남의 권위를 빌어서 마치 권위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자들이죠. 믿음은 없으면서 3대째 믿음을 가장한다면 그것도 권위주의자의 한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내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지 너 집안의 믿음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이, 저 사람이 집안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으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구만. 또 그렇게 듣겠죠. 그렇게 들으세요, 그러면.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다. 이게 내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런저런 제약을 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믿음과 같은 것,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복음을 맡은 것은 동등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르지만 주님께서 어디로 보내실지는 다른 역할과 사명을 주시지만은 다른 사역의 대상을 허락하셨지만 다른 모양으로 다가가도록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서로의 일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그 어떻게 보면 청청시화가 하도 같은 그 거대한 예루살렘 교회 어떤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태도의 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온 세상 앞에 서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이런 태도를 지닐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눅들지 마십시오. 뭐 아니면 안 되는 대로 서 있으면 되고, 되면 되는 대로 서 있으면 되고, 여러분 자신으로 서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 아닌 것으로 서 있고자 하기 때문에 우쭐대거나 아니면 두려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뭐. 그래서 그들은 분명하게 이게 정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 회의에 와서 중요한 이 원칙을 결정한 것입니다. 중요한 원칙을. 더 이상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것들을 의무로 지우지 않는다. 적어도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가운데 지켜왔던 그런 성결법, 음식의 정결법,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어도 안 되고 하는 이런 것들 다 이방인들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어쩌면 초대교회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 획을 건 것이나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런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도 본질에 충실하다면 비본질적인 것, 무슨 뭐 십자가를 세우거나 말거나, 여기 뭐 제가 뭐 넥타이를 메고 나오거나 뭐 안 메고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고,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중요한 기반은 복음의 진리지,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따라다녔던 사도 시비권, 사도권에 대한 시비도 말끔히 정리가 된 셈입니다. 좋다. 바울, 바나바, 이방인을 향한 사역으로 보냄을 받았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대인들에게 보냄받은 사도들이다. 이게 정확하게 이제 구분이 된 것이죠. 더 이상 어떻게 소아시아에 가더라도 바울 내가 무슨 사도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비에 대해서 잠잠케 하는 결단이 내려진 것이죠. 왜? 바울이 굳은 믿음의 결의를 지켰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본질을 붙들었기 때문에. 만약 그가 거기서 여기서 무너졌더라면 여러분 소아시아 전도는 시끄러워서 더 이상 못합니다. 그래서 9절 이렇게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베드로, 요한, 뭐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죠. 핵심 대표들이죠. 그들이 바나바와 자기에게 친교의 악수를 청했다고 말합니다. 표현은 그렇지만 교제의 악수라는 뜻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의사표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친교의 악수란 더 이상 서로 간의 영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시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서로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제 받아들였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뭐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그러나 서로 간에 공개적인 석상에서 친교의 악수를 함으로써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을 향하여 택한, 주님께서 택하신 사도라는 것, 보냄받은 사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고, 더 이상 앞으로 바울의 사도권 시비에 관한 것은 얘기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보증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고, 또한 앞으로 이방 선교를 위한 문이 활짝 열린 거나 마찬가지죠.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들을 더 이상 주장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천명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수확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게 은혜로운 결정입니까? 10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함께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 이때 기근이 들어서 유대사람 교회가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방 전도를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 되었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라면 적어도 가난한 이웃들,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원래 하던 일입니다. 뭐 따로 이런 부탁을 안 하더라도 바울이 해오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게 본래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하다는 소식을 듣고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매주에 수입의 얼마를 그렇게 헌금으로 모아둬라. 내가 때가 되면 가지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나누거나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복음에 전념하는 것이 사도들의 1차적인 책무죠. 그러나 형제 자매들이 가난하다, 찢어질 듯이 어렵다 그런 사정을 듣고 모른 채 한다면 그건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곁에 두고도 지나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셨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 좋다는 제사장의 믿음이나 그 믿음이 대단히 좋아 보이는 레위인들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마리아인이지만은 이웃의 필요를 지나치지 않는, 아니 진정한 이웃이 되고자 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의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 드러난 믿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렸다면 이 복음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주의 사랑으로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연말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올 2024년도 해가 갈 때 이웃과 여러분들 사랑을 마음껏 나누는 형제 자매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들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들에도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런 가치관, 그런 역사관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본인들이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느꼈던 것, 그가 체험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리의 복음 위에 굳게 섰기 때문임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으로 충분하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으로 우리가 충분하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 충분함을 놓쳐버릴 때,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함에 휩싸여서 결국은 예수님 아닌 것들, 말씀 아닌 것들, 그야말로 개인적인 체험이나 개인적인 감정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 한 분 따라보고 따라가는 정말 주의 사도들 되게 하시고 주의 제자들 되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지금 25일부터 27일까지 또한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증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진리의 복음 위에 굳게 두 발을 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값없이 받은 은혜, 값없이 받은 생명, 값없이 받은 영생, 값없이 받은 그 구원,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냥 가슴을 활짝 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이웃을 사랑으로 품는 진정한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십자가에서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증언, 그 증언을 평생 품고 사는 자들 다 아버지 품에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세상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진리의 복음만을 쫓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한절 가슴에 품고 한 주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위해 참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